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진짜 흥미롭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상황을 하나 상상해 보셨으면 해요. 지금 당신이 퀴퀴한 냄새가 막 진동하는 지하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벌써 너무 싫은데요?
그렇죠. 게다가 손목에는 무장한 로마 군인하고 연결된 엄청 굵은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가서 생사가 걸린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와, 진짜 피가 마르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풀려날지 아니면 막 잔혹하게 처형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 끔찍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데 당신이 밖에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풀려나면 좋고 사용당하면 더 좋아. 난 지금 무조건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거든.
세상에.
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런 멘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이거는 뭐 인간의 방어 기제나 긍정 심리학, 이런 걸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태도잖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놀라운 상황의 주인공이 바로 바울입니다.
네, 왜?
그리고 오늘 이 미스터리를 풀어줄 우리의 길잡이는 매튜에스 하먼 박사님의 복음의 진보라는 아주 훌륭한 자료고요.
아, 하몬 박사님 자료군요.
네. 하만 박사님이 빌립보서 1장을 분석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딱 던져주시더라고요. 바울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과거, 또 현재 겪는 고난, 그리고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불확실한 미래까지 오직 단 하나의 필터를 통해서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필터요?
네, 그 필터가 바로 내 상황이 복음을 전진시키고 있는가, 이겁니다.
아, 복음의 진보라는 필터. 좋아요. 이 부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근데 복음의 진보라는 필터를 꼈다고 해도 사실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보통 어떻게 내 무죄를 입증하고 살아서 나갈까? 여기에 뇌의 99%를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바울이 19절에서 이것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저는 솔직히 좀 헷갈렸어요.
어떤 부분이요?
아니, 쇠사슬에 묶인 사형수가 구원을 말하면 상식적으로 아, 내가 곧 감옥에서 풀려나겠구나 하는 물리적인 석방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그냥 영적으로만 포장하려는 약간 정신승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서 하먼 박사님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헬라 원어로 소테리아를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신 겁니다.
아, 원어를 파고드셨군요.
네. 만약 바울이 나 감옥에서 풀려날 거야, 이런 물리적인 석방이나 탈출을 말하고 싶었다면 평소에 그가 그런 맥락에서 자주 쓰던 다른 헬라어 동사들이 엄연히 있었거든요.
아, 다른 단어가 있었어요.
그럼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쓴 모든 서신서에서 이 소테리아라는 명사를 오직 영원하고 영적인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의미로만 사용했습니다. 동사형을 쓸 때도 철저하게 영적인 의미로만 썼고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가진 고유의 철학적 무게가 확고하게 있었다는 거군요.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어떤 인권 변호사가 자유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게 주말에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는 그런 일상적인 자유가 아니라, 매우 무거운 법적이고 헌법적인 권리로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바울 본인만의 확실한 용어 사전이 있었던 셈이죠. 문맥이 그 단어의 성격을 딱 규정해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바울의 시선이 물리적인 감옥문 밖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어지는 20절의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어떤 표현들이 나오나요?
바울이 간절한 기대, 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신약성경의 맥락에서 이 부끄럽지 않다는 건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지 않겠다, 이런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이건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서겠다는 거대한 선언인 거죠.
와, 황제의 재판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석을 이미 상상하고 있었던 거네요. 스케일 자체가 아예 다르네요.
거기다 허먼 박사님이 짚어준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뭔데요?
바울이 아까 이것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안다고 말한 이 다섯 개의 헬라어 단어 조합이요. 놀랍게도 구약성경 욥기 13장 16절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긁어온 완벽한 인용입니다.
잠깐만요. 욥기요? 그 모든 걸 다 잃고 잿더미에 앉아있던 그 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까지 다 잃어서 기와조각으로 몸을 막 긁고 있던 그 욥이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 결백을 입증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외친 바로 그 문장이에요.
세상에.
바울이 그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하필 욥의 대사를 아주 정확하게 차용했다는 건 대체 뭘로 의미할까요? 바울은 지금 나는 욥과 같은 처지다. 하지만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 관심사는 이 고통에서 당장 벗어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욥기를 의도적으로 가져왔다는 건 정말 엄청난 디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진짜 목표는 당장 내일 감옥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죽음이 오든 핍박이 오든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제가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들어요.
네, 말씀해 보시죠.
영광스러운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는 건 뭐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밤 감옥에 그 뼛속까지 실인 추위, 공포, 그리고 내일 당장 목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그 화요일 오후 3시의 끔찍한 압박감은 대체 무슨 수로 버티냐는 거죠? 사람의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함원 박사님은 바울이 그 미친 압박감을 버틸 수 있었던 두 가지 강력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십니다.
메커니즘이요?
네, 바울은 결코 자기 혼자 입꽉 깨물고 버틴 게 아니었어요.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이 두 가지 외부적인 수단을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함원 박사님은 헬라어 문법에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을 하나 풀어주십니다.
아, 헬라어 문법에 또 무슨 비밀이 숨어 있습니까?
이건 번역본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기도라는 명사와 도우심이라는 명사가 단 하나의 정관사로 묶여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정관사로요?
네, 헬라어 문법에서 서로 다른 두 명사를 하나의 정관사로 묶는다는 건 이 둘이 쪼개질 수 없는 완전히 하나의 통합단 사건으로 작동한다는 걸 뜻하거든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두 개가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저기 멀리 있는 교인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나중에 기도를 했네? 내일쯤 성령을 보내서 도와줘야겠다 하고 결제 도장 찍듯이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 정확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무슨 하나의 유기체처럼 꽉 묶여 있는 거예요. 기도가 곧 도우심의 즉각적인 통로가 되는 거죠.
와, 이거 머릿속으로 그림을 막 그려보니까 진짜 짜릿한데요. 제가 비유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들어보죠.
이건 마치 멀리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의 기도가 바울의 감방 벽에 달린 조명 스위치 같은 거네요. 그들이 무릎 꿇고 그 스위치를 탁 켜는 바로 그 순간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눈부신 불빛이 바울의 어둡고 차가운 감방 안으로 확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그저 마음으로 응원할게 이 수준의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시공간을 뚫고 그 사람의 현실 한가운데로 실제적인 에너지를 쏘아 보내는 물리적 버튼이라는 거잖아요.
와, 아주 탁월하고 생생한 시각화입니다. 스위치를 켜는 행위랑 불빛이 들어오는 현상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네네.
바울은 자신이 혼자 고립된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성령의 에너지가 자기 감방 안으로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걸 완벽하게 확신했어요. 이렇게 외부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멘탈이 정상 궤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이해가 확 되네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짚어봐야 할 바울의 그 엄청난 캐치프레이즈가 터져나옵니다.
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웅장한 선언 중 하나죠.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부분 맞죠? 함원 박사님은 이 폭탄 선언의 무게감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함원 박사님은 이 문장의 헬라어 구조 자체가 가진 그 짧고 묵직한 타격감을 먼저 강조하십니다. 원문을 직역해보면 동사도 다 생략된 채 딱 네 단어예요. 살면 그리스도, 죽으면 유익.
살면 그리스도, 죽으면 유익. 와.
네. 군더더기 하나 없는 뇌리에 콱 박히는 잠언 같은 형태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살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박사님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이 구절들을 끌어와서 설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나 예수님 믿어, 나 주말에 교회 가, 이런 수준의 종교적 소속감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네요.
훨씬 깊고 본질적이죠. 함원 박사님은 이걸 관계적이고 역동적인 앎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내 삶의 동력, 목적, 방향성, 호흡하는 이유 그 자체가 완벽하게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로 통째로 대체되었다는 뜻입니다.
통째로 대체되었다?
네. 이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과거의 이익이라고 여겼던 모든 기득권,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는 아주 철저한 존재론적인 뒤집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구절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쁜 캘리그라피로 적어서 다이어리 표지에 딱 붙여놓거나 텀블러에 새겨놓죠. 평화롭고 서정적인 시처럼요.
그렇죠. 많이들 그러시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내뱉고 있는 사람은 햇살이 쫙 비치는 서재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며칠 뒤에 로마 제국의 칼날에 탐수당할지도 모르는 사형수가 감방 바닥에서 쓴 글이에요.
맞습니다.
내 삶의 목적과 본질은 이미 예수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니놈들이 내 목숨을 빼앗아 가봤자 나는 잃을 게 없다. 이런 무시무시하고 투쟁적인 선언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 역설이 이 텍스트가 가진 진짜 파괴력이죠. 그리고 바로 이 선언 때문에 바울은 아주 기이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자료에서 우리가 다룰 네 번째 핵심인 윈윈 딜레마인데요.
윈윈 딜레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미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선언해버렸잖아요. 죽음 너머에 자기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리스도와의 완벽한 연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황제의 재판은 바울에게 더 이상 이기거나 지는 윌 루즈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듣고 보니까 역사상 최고의 협상 전술이자 기조네요. 황제가 막 폼을 잡고 너 내일 사형이야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바울이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원하던 겁니다 이래버리는 거잖아요. 로마의 사복 시스템이 주는 그 공포라는 무기 자체가 바울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네요.
맞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바울에게 이 상황은 이기거나 아니면 더 크게 이기거나 이런 기묘한 선택지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 풀려나서 계속 살게 된다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
네네.
반대로 사형을 당한다면 이 고단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자기가 그토록 열망하던 그리스도와 직접 영원히 함께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매력적이고 크게 이기는 결과인 거죠.
솔직히 감옥에서 그 산전수전 다 겪은 노년의 사도 입전에서는 그 지긋지긋한 고생을 다 끝내고 영광스러운 안식에 들어가는 사형 쪽이 본인에게는 훨씬 더 꿀같은 선택지였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나요?
놀랍게도 바울은 여기서 철저하게 이타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는 그 강렬한 열망을 뒤로 밀어둬요.
아, 밀어둔다고요?
네. 그리고 오직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이 고통스러운 땅에 남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라고 선언해버리죠. 함원 박사님은 바울의 이 놀라운 이타성이 훗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통찰하십니다.
자기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남겨진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군요. 참 대단하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함원 박사님이 설명하신 대목에서 저는 진짜 망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 어떤 부분에서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텐데요.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오면 아,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불안한가 봐.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더 꽉꽉 채워 넣어야 해. 하면서 막 믿음을 컵에 담긴 물의 양처럼 생각하잖아요.
아,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아주 자주 빠지는 함정이죠. 하지만 함원 박사님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의 비유를 들고 오십니다.
네네.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나 양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믿고 있는 대상, 즉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느냐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흠없고 완벽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과정. 그것의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의 진보라는 거죠.
와, 진짜 명쾌하네요. 이 개념을 제가 이렇게 한번 시각화해 볼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아주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고 쳐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먹을 꽉 쥐고 나는 절대 빠지지 않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라고 막 거대하고 강력한 엄청난 양의 믿음을 짜내도 얼음판이 얇으면 결국 깨져서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음이 얇으면 소용없죠.
반대로 아주 두껍고 단단한 콘크리트 다리 위를 걷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덜덜 떠는 아주 콩알만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졌어도 그 사람은 절대 빠지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건넙니다.
와...
결국 나를 구원하는 건 내 발을 내딛는 그 긍정적인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닥, 즉 그리스도라는 대상이 얼마나 단단하고 튼튼한지, 그 객관적인 팩트 자체네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바울이 그 차가운 감옥에서 그토록 확신했던 것도 바로 자신의 어떤 강인한 멘탈이 아니라 자신이 딛고 선 그 바닥,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바울의 상황과 철학을 아주 깊숙이 탐구해 왔는데요. 함원 박사님은 이 강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육중한 진리들을 우리의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4단계의 청사진을 딱 제시해 주십니다.
4단계요?
네, 바로 생각하라, 믿으라, 열망하라, 그리고 행하라. 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그저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 생각하라는 건 뭔가요?
첫 번째, 생각하라는 내 삶의 모든 상황, 특히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함원 박사님이 여기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시죠.
뭐라고 하시나요?
바울은 지금 하와이 해변에 푹신한 선베드에 누워서 모히토를 마시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는 피비린내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통제하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 진짜 뼈 때리는 지적이네요. 위기 상황일수록 내 감정이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믿으라입니다. 살면 그리스도요, 죽으면 유익이라는 그 선언이 그저 성경책에 쓰인 활자나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가사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의 동력을 지고 있는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믿고 받아들이라는 권면이죠.
머리로 동의하는 거랑 내 삶을 걸고 믿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그럼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요?
세 번째는 열망하라인데요. 바울이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에서도 오직 자기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삶이 끝났을 때 내 이름 석자나 내 통장 잔고가 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행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구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어떻게 복음을 전진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묵상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결국 우리 시선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가장 답답하고 숨막히게 하는 게 뭔가요?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적신 온가요? 아니면 매달 숨통을 꽉 조여오는 경제적인 압박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진짜 쳐다보기도 싫은 심각한 인간관계 갈등 속에 놓여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그런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제발 빨리 이 상황에서 나를 빼내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바울의 필터를 끼고 다시 한번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불행이나 재수 없는 저주가 아니라 당신의 그 깊은 내면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단련시키고 나아가 당신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아주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도전이 바로 그것 같습니다. 상황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자료에는 명시적으로 딱 적혀있진 않지만 우리가 나눈 통찰을 바탕으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만약 지금 당신을 가장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고 있는 그 사슬과 제약들이 사실은 당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세팅해 놓으신 최적의 무대라면 어떨까요?
와우, 최적의 무대요.
네, 바울을 묶고 있던 그 끔찍한 로마의 쇠사슬이 결국엔 황제의 친위대와 로마 제국 전체,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확성기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그 사슬이 대체 어떤 확성기가 될 수 있을지 당신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그 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